우선 기공과 체육 단련이 구별되는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모두 일반적인 기공 단련과 체육 단련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의 차이는 아주 큰 것으로 본질상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체육 단련은 흔히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며 혹은 최저한도로 일정한 운동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기공은 아주 적게 운동하고 설사 동작이 있더라도 느리게 천천히 둥글게 합니다. 어떤 힘도 쓰지 않으며 심지어 거기서 가부좌를 하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표면상에서도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그 차이가 더욱 큽니다. 체육 단련은 운동량을 늘려 사람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사람의 신진대사를 가속화해 이 물질신체로 하여금 근육이 건장해지게 합니다. 그러나 기공수련은 마침 꼭 상반됩니다. 그것은 이 표면신체, 물질신체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진정하게 개선하려는 것은 신체의 내재적인 것, 다시 말해서 사람 생명의 본원으로부터 안으로부터 밖으로 사람을 개변시킵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 개변되기 때문에 어떤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 있으나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이 기공은 초상적인 것에 속하므로 사람의 덕아 따라갈 것이 요구되며 그래야만 비로소 한 사람을 개변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개변된다면 그 변화는 아주 큽니다. 그러나 체육 단련은 이 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또한 덜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이런 요구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되고 도덕을 중시하는 이것은 속인의 이치입니다. 그것은 우리 수련자들처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속인 중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련하는 기공은 속인의 면을 벗어난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의 효과라든가 도달하는 최종 목적 역시 차이가 더욱 큽니다. 예컨대 우리가 기공을 연마하면 얕은 층차에서 양생하고 장생하는 데 도달할 수 있지만 체육 단련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 단련에서 그 운동선수든 당신의 유기체가 어떻게 건장하다고 하든 당신은 병을 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는 얻어야 할 병을 마찬가지로 얻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염병이라든가 두통, 감기 등 이런 병에 대해 그는 저항력이 강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큰 병을 얻어야 한다면 그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얻게 됩니다. 이 점은 틀림없습니다. 운동선수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기공수련은 본질상에서 그것과의 차이점 역시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체육단련을 방금 내가 말했지만 그것은 한 가지 어떤 목표, 어떤 목적에 도달하려고 신체를 건장하게 하는가. 그것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즉 운동량을 늘려 혈액순환 가속을 촉진시킴으로써 사람의 신진대사 능력을 증강시킵니다. 하지만 이로움이 있으면 폐단이 있게 마련이라 변증적으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달게 그것은 필연적으로 역시 한 가지 좋지 않은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는 영공인에게 강의하고 설법하는 것이지 속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말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운동량을 늘려 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가속화해서 끊임없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신진대사 능력을 강화해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그의 신체를 충실하게 해서 신체가 줄곧 향상되고 향상됨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의 세포는 언제나 8시, 9시의 태양과도 같이 늘 향상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세포가 막 쇠퇴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것을 도태시켜 그의 유기체가 건장하게 변하도록 합니다. 특히 운동선수는 경기를 하는 시기에는 신체를 늘 강성한 단계에 처해 있게 해야 하는데 마치 이 세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세포를 하루 낮 12시간으로 계산한다 할 때 아침 6시, 7시, 8시에 이 세포는 줄곧 향상음이 나타나고 8시, 9시가 되었을 때는 아주 강성합니다. 점심이 지나면 이 세포는 더 이상 향상하지 않고 다만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으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래로 미끄럼질치는데 더는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운동선수의 경기 상태에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의 운동량을 증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낡은 세포를 배설해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그 낡은 세포를 대체하는데 영원히 이런 한 가지 상태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 사람의 신체를 건장하게 변하도록 하지만 또 병을 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연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했습니다. 비록 신체는 건강하지만 그건 역시 이로움이 있으면 폐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어떤 폐단이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체의 세포는 멈추지 않고 영원히 분열해 내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만큼 생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열되는 횟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인체의 세포가 분열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면 당신이 그것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의 생명 단축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 중에서 가령 세포가 100차례 분열해서 100년을 살 수 있다고 합시다. 이는 단지 예를 들어 말할 뿐입니다. 실제상 100만 차례도 넘습니다. 100년을 사는데 그의 세포는 모두 생명의 절반밖에 살지 못하고 배설되어버리고 절반밖에 살지 못하고 배설되어버리는데 그렇다면 그는 다만 50년밖에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로움이 있으면 폐단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운동선수들을 외관상으로 보면 모두 비교적 늙어 보입니다. 10대의 운동선수는 마치 20대로 보이고 20대의 사람은 마치 30대의 사람과 같습니다. 흔히 다 아주 늙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체육 운동을 한평생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운동 경기 상태는 요구되는 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28, 9살, 30살 전후가 되면 도태되는데 일단 도태되어 내려오면 그는 또 속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본다면 생명의 손실이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확실히 이러합니다. 얼마만큼 세포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무한하게 분열해 내려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없으며 그것은 한정된 횟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공 수련은 수련이기에 마침 그것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혈액순환의 속도를 증강시키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람의 신진대사 능력을 강화할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이 혈액순환의 속도를 빠르지 않게 하고 또 반대로 심장 박동 속도도 모두 느리고 천천히 하게 합니다. 동시에 또 사람의 신진대사가 아주 느리고 천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남들은 세포가 하루에 한 차례 분열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하여금 이틀에 한 차례 분열하게 하고 3일에 한 차례 분열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차례 분열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부좌를 해서 정지되어 있을 때 그의 신체, 육체로 하여금 이러한 한 가지 억제작용이 발생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형 중에서 이 사람은 실질상 그의 생명이 아주 길게 연장되며 그의 생명은 아주 길게 연장됩니다. 이것은 이론상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연장하는가? 나는 또 이런 한 가지 상황을 말했습니다. 만일 성명상수의 공법이 아니라면 수련 과정 중에서 그는 역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럼 연장된 그 생명은 3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3계의 제한을 받게 되는 만큼 함부로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계는 층차 돌파의 문제입니다. 만일 그의 층차가 3계를 돌파했다면 그가 연장한 생명은 상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 무기한으로 아래로 연장할 수 있으며 얼마만큼 긴 시간에 연장할 수 있다면 그는 곧 그만큼 시간에 연장합니다. 즉 명을 닦지 않는 공법이라도 층차를 돌파하고 아주 높게 돌파했을 때 역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다시피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기공 수련이란 실제상 이 상태에서 수련하면 사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으며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을 닦지 않는 공법은 아주 오래 살지만 아주 늙고 아주 늙어 보여 그야말로 대단히 놀랄 정도로 늙어 보입니다. 그것은 이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을 닦는 공법은 오히려 영원히 젊음을 나타냅니다. 방금 나는 체육단련과 기공수련의 차이와 구별을 말했습니다. 곧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사람의 의념활동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5장공법을 배우게 되는데 제5장공법은 가부좌를 하고 수련하며 전공수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입정할 것을 요구하는가? 잠시 후 나는 이런 문제를 다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나에게 쪽지를 제출했고 심지어 일부 사람은 나를 찾아 이런 문제를 물어봅니다. 스승님, 저는 가부좌를 할 때 왜 고요해지지 못합니까? 또 다른 공법의 사람은 나에게 물어보고 다른 공법의 사람은 또 다른 기공사에게도 물어봅니다. 왜 고요해지지 못합니까? 저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공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부 기공사는 알려주기를 당신더러 숫자를 세라 하고 관상, 수일, 의수단전, 반관내시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무슨 일이나 다 있는 것으로 불가는 또 연부를 하라고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서 시험해보니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고요해질 수 없었고 다만 좀 낫다고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련 방법인 것으로 물론 일정한 작용은 있지만 여전히 고요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고요해질 수 없는가 하는 이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사람이 진정하게 고요해지지 못하는 원인은 당신이 무슨 방법을 채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의 사유활동을 말한 다음 다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유활동은 바로 사람의 대뇌에서 생겨나는 사상, 그것의 활동인데 우리는 그것을 의념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의념이라든가 사상활동에 관해 일부 기공사들 그리고 지금 인체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 일부 사람들도 기로에 빠졌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가 사람의 의념을 연구하는데 사람의 의념이 기공사라든가 특이공능자라든가 그의 의념이 어째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좋은가, 그가 뭘 하려고 생각하면 곧 뭘 할 수 있다니, 그래서 그는 사람의 사상과 의념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물론 그는 사람의 사상이 문제를 생각할 때 내보내는 것은 일종 물질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물질인지는 그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아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의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사람의 의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의념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의념은 또 그 기공사가 말한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의념이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기공사는 흔히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많은 기공사는 후이스 수련이고 또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어떤 공능이 있고 공이 어떤 형태인지를 그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의 사상이 생각하자 내가 하게 됐다고 여기고 자기의 사상이 한 것이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모두 사람의 사상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정하게 그 일을 한 것은 공능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공능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공능이 없다면 당신이 머리가 아파 못 견딜 정도로 생각할지라도 당신 역시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의념은 사람의 공능을 지휘해 일을 하는 것이지 의념 자체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일부 기공사는 남에게 공능을 열어주고 공능을 개발한다는데 무슨 공능을 개발하는가? 바로 그 사람의 공능이 이미 일정한 에너지가 있어 사용하기가 쉬운데 다만 사람의 대뇌와 접촉하지 못해 소통할 수 없어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공능을 열어준다는 것은 단지 당신에게 이어주는 것에 불과한데 자기가 공능을 연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어 공능은 쓰기 좋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공인은 의념이 공능을 지휘해 일을 하고 속인의 의념이 자신의 감각기관, 사지를 지휘해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의념이란 마치 공장의 생산 사무실처럼 구체적인 일은 직능 부문에서 하는 것으로 마치 우리 회사의 사장이 지시를 내리고 구체적으로는 직원이 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의념을 말한 김에 우리는 사람의 대뇌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사람의 대뇌를 말한다면 왜 그것이 이런 문제를 생각해낼 수 있으며 왜 사람의 대뇌는 이렇듯 복잡한가? 현대의학에서 본다면 사람의 대뇌는 아주 복잡합니다. 하지만 또 그가 상상한 것처럼 그렇듯 신비롭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복잡하지만 아주 신비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육신의 대뇌가 후천적으로 자라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후천적으로 자라난 것이기에 그것의 진정한 사상, 사유의 내원은 사람의 살로 된 대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왼손에서 나옵니다. 뭘 하려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진정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며 뭘 하는가는 사람의 왼손이 내보낸 것입니다. 그럼 이 대뇌는 무슨 작용을 일으키는가? 이 대뇌는 일종의 정리와 가공을 해 표현하는 이런 능력을 가집니다. 사람의 왼손이 내보내는 것은 우리 속인 사회의 이런 직접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주의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대뇌는 그것을 접수한 후 대뇌로 전도하며 대뇌가 그것을 우리 지금의 언어, 손 자세, 표정, 문장으로 정리해 충분히 표현해냅니다. 사람의 대뇌는 이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하건대 사람의 진정한 사유 내원은 사람의 왼손에 있습니다. 중국 고대에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한마디 말이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실히 마음속으로 문제를 사고하고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느끼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가? 사람의 왼손은 평소에 사람의 니완, 즉 손과체에 있는데 만약 그것이 위치를 바꾸어 당신의 마음에 왔다면 그럼 바로 당신의 마음이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연공인 또 일부 어린애들은 이런 감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문제를 사고하고 문제를 생각할 때 장딴지로 생각했다, 발꿈치로 생각해냈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나의 배가 문제를 사고한다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은 모두 이런 감각이 있는데 그럼 확실하고 확실하게 그곳에서 문제를 사고합니다. 영공인의 왼손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며 어린애의 왼손 역시 떠돌 수 있기에 당신은 확실하고 확실하게 그곳에서 문제를 사고하고 사유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확실히 이러합니다. 그럼 사람의 사상을 말하자면 그것은 몇 가지 형식이 있을까요? 한 가지는 우리 속인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의 사유, 즉 의식이 아주 강하고 주의스가 아주 강한 이런 사유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의식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며 또 한 가지는 영감이라고 하는 등등의 이런 몇 가지 사유 형식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의식이란 실질상 사람이 흐리멍덩해 주의스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거나 혹은 주의스가 필요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고 한 가지 일을 완성했거나 혹은 어떤 일을 좀 한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당신이 명백해진 후에 보고는 내가 그렇게 흐리멍덩해서 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는 바로 당신의 후엔선이 당신의 신체를 주제하여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공연마에서 많은 사람은 특히 뚜렷하게 그의 후이스가 신체를 주제하는 것이 표현됩니다. 몇 해 전에 한 가지 무슨 자연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기저기 미친 듯이 뛰고 뒹굴지만 그 자신의 주엔선 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저기 뛸 때, 그 나무를 향해 뛸 때 눈을 감고 뛰는데 나무 앞에만 오면 단번에 피하여 부딪히지 않고 땅에 돌이 있는 것을 보면 거기까지 뛰어가서는 또 껑충 뛰어올라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가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의 후엔선이 신체를 주제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은 만약 사람의 후엔선이 아주 강하거나 혹은 사람의 주엔선이 일정한 상태 하에서 또는 잠자는 상태에서 아주 깊게 잠들었을 때 한 가지 몽유병이라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의 주이스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이스가 그를 통제하고 그의 신체를 주제해 어떤 일을 합니다. 방금 말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의식이고 또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런 몇 가지 사유 형식을 말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잠재의식은 바로 사람의 저장된 기억 중에 마치 그런 한 가지 어떤 기억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그런 한 가지 기억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사는 모두 문인들이 지어낸 것이지 과학자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석하자면 당신은 어떤 정의를 내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이 연관 문제를 말하면 이건 역시 한 가지 사유 형식인데 이런 사유 형식 역시 피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감이 어떻게 왔는가를 말하겠습니다. 물론 영감이란 명사 역시 우리 문인들이 지어낸 것이며 과학자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상태에 근거해 명사를 달았으나 구체적으로는 그 역시 똑똑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문인은 영감의 내원을 말한다든가 영감이라든가 이 명사를 언급할 때 그는 해석하게 되는데 다수는 모두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사람의 일생 중에서 누적된 지식이 그 한순간에 불꽃처럼 튀어나왔거나 또는 그의 누적된 지식의 정화가 한순간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흔히 모두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유물론의 해석에 따라 설명한다면 그 역시 풀이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합니다. 유물론에 따라 해석한다면 사람의 사상, 대뇌는 쓰면 쓸수록 더욱 총명하며 쓰면 쓸수록 더욱 영활해지는데 이것은 일관된 설이 아닙니까? 그럼 왜 우리가 흔히 한 과학 항목을 연구한다든가 한 편의 문장을 쓴다든가 한 수의 가곡을 창작하고 무엇을 창조할 때 답답해서 머리가 몹시 아플 때 그 영감은 오지 않는가? 당신의 주의스가 아주 강할 때 그것더러 오라고 해도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영감이 올 때 대다수는 모두 의식이 강하지 않고 주의스가 강하지 않으며 흐리멍덩할 때 혹은 주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의스가 느슨해졌을 때 그것이 비로소 옵니다. 대개 다 이렇습니다. 내가 문장 한 편을 쓰는데 써내려가지 못하며 뭘 좀 쓰거나 창작하려는데 영감이 없어 써내지 못합니다. 혹은 한 과학 항목을 연구하는데 연구에 나가지 못해 견디기 힘들게 답답하고 피로가 길어지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답답해 핏대가 서지만 역시 안 됩니다. 됐다, 그만하자. 좀 휴식이나 하자면서 밖에 나가 한 바퀴 돌고 구경이나 하면서 휴식하거나 혹은 아예 들어 누워 한잠 자면서 휴식합니다. 그가 이렇게 누울 때거나 산책을 할 때 그가 머리를 쓰지 않을 때 무의식 중에 이 영감이 옵니다. 영감은 틀림없이 모두 이런 상태에서 옵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주의스가 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때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당신의 이 영감은 사실 바로 당신의 후엔선이 작용한 것이고 당신의 주엔선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엔선은 그의 사상의 일부분이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재간이 있어도 당신은 다만 현재 사회 중에서 배운 요만큼의 지식일 뿐이며 당신이 현재 사회에서 배운 이런 지식은 오히려 모두 속임 중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창조해내려는 것, 써내려는 한 편의 멋진 문장은 모두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당신의 지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흔히 다 이러합니다. 사람의 후엔서는 다른 공간에서 이런 일을 똑똑히 봅니다. 당신이 거기에서 이 과학 항목을 연구하든지 한편의 문장을 쓰든지 뭘 좀 창작하든지 당신이 해내지 못할 때 더욱 해내고자 한다면 머리가 몹시 피로해 머리가 아주 아픈감을 느끼며 심지어는 너무 피로해 불편한 감을 느낍니다. 후엔선이 비록 당신의 대뇌를 주제하지 않지만 그는 당신의 신체와 완전한 일체로서 그도 동시에 당신의 이 신체를 주제하는 것으로 당신이 아프면 그도 아프고 당신이 괴로우면 그도 괴로운데 이 괴로움이 너무 커지면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이렇듯 간단한데 당신은 왜 이리 우둔해서 해내지 못하는가. 나의 머리까지 아프게 만들면서 그도 따라서 아픕니다. 당신의 주의스가 강할수록 당신의 이 대뇌를 더욱 차지하게 되므로 후이스는 끼어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느슨해졌을 때 그래 좋아하면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당신의 대뇌에 반영시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단번에 생각이 떠오르며 영감이 오게 됩니다. 흔히 모두 이러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후이스를 좀 운용해 사회의 발전을 추진하고 첨단적인 것을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식도 아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그가 현존하는 이 공간의 상태를 알 뿐입니다. 높은 층차에서 온 그는 역시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의 이런 일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데 이런 이치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당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은 천시, 지리, 인화 중에 천시를 말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주역은 지금 외국에서도 모두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은하계의 이러한 천상 변화가 속인 사회 중에서 나타나는 이런 대응 관계를 적은 것으로 속인 사회로 하여금 변화가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한 천상은 속인 사회로 하여금 부동한 변화가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발전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 발전하는 것인 바 그 물질 운동은 법칙이 있게 운동합니다. 부동한 운동 형식은 부동한 운동 상태를 가져옵니다. 은하계가 돌고 있으며 9대 행성이 태양을 에워싸고 돌고 있는데 다시 말해 그것의 운행, 그것의 부동한 변화, 천상의 변화는 속인 사회의 부동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방금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 한다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는 영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사람의 영감에 대해 우리는 곧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방금 몇 가지 사유 형식을 말했습니다. 몇 가지 사유 형식을 말했는데 왜 여러분에게 이 몇 가지 사유 형식을 말하는가? 주로 여러분에게 대뇌의 작용과 사유의 내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공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전공을 연마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그는 사상이 고요해지지 못하면서 도처에서 누가 그에게 높은 수를 좀 가르쳐줄 것을 바라며 그러면 고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고요해질 수 없는 원인은 무슨 높은 수나 방법이 절대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수련하는 사람이 많은 사상이 고요해질 수 있다면 당신은 바로 아주 높은 층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층차와 상보상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당신의 입정력과 당신의 입정력이 당신의 층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의 입정력이 높고 낮음은 얼마나 집착심을 버리는가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진정으로 고요해지지 못하는 원인은 사람의 사상이 청정하지 못하고 속인 사회 중에서 집착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까닭입니다. 그럼 단번에 당신더러 이런 것을 전부 다 내려놓으라면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가? 당신이 단번에 아주 높은 입정력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집착심은 천천히 제거되고 당신의 칭찬은 천천히 돌파되며 입정력 역시 천천히 증가되어 마지막에 비로소 그 일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은 단번에 입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자신의 근기가 일정한 상태 중에 있음으로 해서 조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고요해질 수 없는 원인을 당신은 밖을 향해 구해서는 안 됩니다. 신선이 와서 당신에게 높은 수를 가르쳐준다 해도 당신은 고요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공사는 우리에게 무슨 연보를 한다든가 의념으로 단전을 생각하고 수일 관상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고요해지는가? 역시 고요해지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짧은 시간 내에 단번에 그런 한 가지 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나 나중에는 또 안 됩니다. 그것은 다만 한 가지 수련 방법에 불과하며 무슨 절묘한 수가 아닙니다. 수련의 일이란 지름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의수단전으로 조용해질 수 있다든가 또는 나는 염불을 하면 조용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말한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토 법문을 쉬운데 염불만 하면 수련된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쉬운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쉽지 않은 것이야말로 수련의 본질입니다.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염불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염해야 하는가? 일심불란하게 염해야 하는데 매 한 글자가 모두 눈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염하는데 심지어 매 한 글자가 모두 눈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높은 입정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으며 틀림없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데 믿지 않거든 당신이 시험해 보십시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믿기지 않거든 염불해 보십시오. 당신은 속인 사회에서 집착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 직장에서 오늘 상여금을 주는데 당신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당신은 모르며 혹은 당신 직장에서 한창 주택을 분배하는데 남들이 당신의 몫이 있다고 알려 주지만 과연 있는지 없는지 당신은 마음속에 마치 토끼를 품은 것처럼 불안합니다. 혹은 당신의 아이가 대학 입학시험을 보는데 아이가 합격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어쨌든 당신이 집착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당신의 친지 친구에게 또 어떤 일이 생겨도 당신은 다 걱정할 것이며 모두 이런 문제를 생각할 것인데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고요해질 수 있습니까? 염불을 해서 당신이 고요해지는가?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염해보십시오. 당신은 입으로는 아미타불 아미타불하고 염하지만 머리는 오히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미타불하지만 그 머리는 이달에는 나에게 얼마나 되는 상여금을 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아미타불 아미타불하고 염하 면서 만약에 상여금을 나에게 적게 준다면 어떡하지? 상금을 나눠주는 이 상사는 왜 나와 틀어졌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아미타불을 염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이달 상여금을 나에게 적게 준다면 난 기어이 그와 한바탕하고 말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수련 방법이지만 절대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재고는 당신 자신에 의거해야 합니다. 집착심을 버려야만 당신은 비로소 입정력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당신의 칭찬도 높아지게 됩니다. 당신이 집착심을 내려놓았으니 당신의 칭찬은 당연히 돌파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높게 되는 것으로 당신의 입정력 역시 그만큼 높아집니다. 상보상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시단전을 하면 조용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나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코를 보고 코로 마음을 보며 마음으로 단전을 보거나 또는 직접 내시단전을 하는데 다 됩니다. 자 보십시오. 물론 단전을 연마하는데 그것은 뱃속에 있으며 동그란 한 덩이의 백색물질로서 이것 또한 순수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흑색 물질로서 시커멓고 흑백이 분명치 않은 그런 시커먼 것입니다. 뱃속에 반짝이는 단을 보며 단전을 내시하는데 천목이 열려 보게 되지만 그래도 당신은 고요해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를 지킨다는 것도 당신이 그것을 지켜낸다면 조용해질 수는 있지만 지켜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단을 보게 되면 대단히 좋게 보이다가 잠깐 사이에 이 단이 곧 집으로 변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한창 방 3개의 거실 하나가 있는 집을 분양하고 있는데 방 3개의 거실 하나라. 내 딸은 저 방에 살고 아들은 이 방에 살고 우리 늙은 부부는 이 방에 살고 중간은 거실인데 참 좋구나 하면서 잠깐 사이에 이 단이 곧 집으로 변해버리는데 틀림없이 이러합니다. 즉 진정으로 고요해질 수 없는 원인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은 천천히 가서 재고하도록 하며 우리 역시 당신이 단번에 어떤 정도에 도달하도록 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련이라. 당신이 천천히 재고에 올라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느슨히해서는 안 되며 스승님이 천천히 수련하라고 했다면서 천천히 수련하자고 한다면 안 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한 요구를 느슨히하면서 또 무슨 수련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하게 고요해질 수 없는 원인을 밖으로 향해 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수련은 사람의 이 한 마음을 수련하는 것으로 당신의 그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오로지 자신의 신심을 제고하고 집착심을 담담하게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속인 중의 기능으로 간주하고 구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속인을 초월한 것으로 초상적인 이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속인처럼 공력을 좀 들여서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돈을 좀 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하게 당신의 도덕 수준을 제고해야 하고 당신의 신심을 수련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고생을 겪게 되는 것도 그 한 측면이지만 그것은 아주 작디작은 한 방면입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이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자신이 입정하지 못하고 고요함에 도달해 수련하지 못하는 한 가지 근본 원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상태도 아주 복잡한 바 여러 가지 심태를 가진 사람, 각종 좋지 못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날 내가 말했지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해도 어렵습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이 지금 뇌봉을 따라 배운다면 유언비어가 곧 따라오게 됩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모범으로 뽑혔거나 상여금을 좀 더 많이 받았거나 또는 우수사원으로 뽑혔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당신이 받는 압력 또한 작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풍자의 말이든 다 따라오게 되며 어떤 비꼬는 말도 다 나올 것입니다. 당신은 모범이고 상금을 많이 받았으니 당신이 하라. 이 일을 당신이 잘하니 당신이 하라. 우리는 못한다. 당신은 모범인데 왜 오늘 이렇게 늦게 왔는가? 일찍 와야 하지 않는가? 우린 퇴근하지만 당신은 모범이므로 늦게 가야 하지 않는가? 어쨌든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해도 어렵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은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주관적으로 조성된 집착심이 수련에 영향을 주어 교란하는 것 외에 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일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것은 한 방면이고 그 밖에 또 한 방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물론 개혁개방에 따라 형세도 좋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제고되며 새로운 과학기술이 도입되는 건 모두 좋은 일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당신은 좋은 일이라 하는데 나도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점이 있으면 폐단도 있게 마련이므로 그것은 부족한 일면도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들 정신 문명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올라왔으나 정신 문명은 따라오지 못한다고 다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예를 들어 말합시다. 지금 인류의 도덕관념은 이미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서방 사람은 문명이라는 이 겉옷에 의해 감싸져 있기에 표면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은 교양이 있고 문명을 지키지만 암암리에 나쁜 짓을 하는데 심지어 하늘의 윤리마저도 없이 무엇이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는 다만 요만한 것이 남았습니다. 중국 사람은 과거에는 도덕관념으로 사람을 단속했으나 지금의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말법 시기에는 사람을 단속할 신법이 없기에 무슨 짓이나 다 한다고 남들은 말합니다. 무슨 짓이나 다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조그마한 도덕, 조그마하고 조그마한 도덕이 있으며 아직도 사람의 양심이 그만큼 남아있습니다. 만약 요만큼도 없다면 사람은 단번에 끝장나는데 바로 그만큼만 남았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개혁개방에 따라 좋지 않은 것도 들어왔는데 그건 역시 사람의 수련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개혁개방은 좋지만 좋지 않은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색정적인 것, 동성애, 마약, 무슨 성예방이라든가 어쨌든 난잡한 것들, 마피아, 심지어 무엇이나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은 객관적으로 또 한 가지 교란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 이 문예 작품을 말해봅시다. 텔레비전과 영화에 만약 침대 위에 장면이 좀 없으면 텔레비전도 볼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영화도 볼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입장률과 시청률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문예 작품이나 소설에 만약 색정적인 것, 난잡한 것들을 써넣지 않으면 이 책을 팔 수 없는 듯한데 판매량을 강조합니다. 현재 사람의 도덕 수준은 아주 낮아서 무엇이든 갈증을 풀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만들어지는데 정신적인 자극을 추구합니다. 무엇이든 갈증을 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찾아보아야만 비로소 직성이 풀립니다. 도덕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반 도덕이 모두 크게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의 가수 무용수를 본다면 모두 음악대학을 졸업하거나 무용대학을 졸업해야만 비로소 한 예술가로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예술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진정한 본과 출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쉰 목소리로 목만 길게 뽑고 이 몸을 괴상망측하게 흔들며 그 형상도 아주 흉측하여 머리카락이 이렇게나 긴데 이를 가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친 것처럼 그를 따르고 있는데 바로 사람의 도덕 수준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갈 때는 그것의 문예 형식은 일체가 다 아래로 미끄럼칩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가수라면 자신의 목소리를 다듬어야만 가수가 되는 것으로 발성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 쉰 목소리로 외쳐대서 목에 핏대가 섰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박수를 치고 무대 아래서는 와 하면서 마치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즉 일체는 모두 변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문예 작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예 작품이나 일부 미술 작품은 만약 누드가 아니거나 혹은 무슨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그 그림을 볼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그 서양 사람은 그래도 괜찮으나 중국 사람은 그것을 다 벗겨놓으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즉 이런 일을 말하는데 한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텔레비전을 보는가 안 보는가, 당신이 영화를 보는가 안 보는가, 당신이 책을 보는가 안 보는가, 보기만 하면 어쨌든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옵니다. 한 영공인으로서 과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접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수련에 영향을 주고 당신의 칠정유격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접촉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으며 당신이 보지 않으면 당신을 핍박해 보도록 합니다. 당신이 펼치기만 하면 있으며 당신이 거리에 간다고 합시다. 당신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영화를 보지 않고 책을 보지 않는다고는 할 수 있으나 거리에는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 상점에는 무슨 누드 그림을 비롯해 무엇이든 다 있으며 당신이 머리만 들면 다 보게 됩니다. 즉 이런 일들은 또 객관적으로 사람의 수련을 교란하는 작용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했지만 수련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객관적인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상사가 도를 들음에 근면히 행하고 중사는 도를 들음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며 하사가 도를 들음에 크게 웃거니 웃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도다. 무슨 뜻인가? 상사가 도를 들으면 수련이라니 이거 참 좋은데. 이런 마음이 있기에 가서 배우고자 하며 수련을 시작하는데 끝까지 수련하는 것으로 이건 얼마나 좋은가. 수련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결심을 내리고 수련합니다. 이것은 상사가 도를 듣는 것으로 누구든 나더러 수련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꼭 수련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중사가 도를 들으면 있는 듯 없는 듯이 연마해도 되고 연마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아하니 여러 사람들이 다 와서 배우는데 4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라 참으로 굉장할 것이라며 우리도 가서 구경이나 할 겸 가보자고 합니다. 들어보더니 괜찮고 이런 지식은 들은 적도 없는데 참 신기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다음 바쁘게 되면 그래도 이 현실적인 이익이 거기에 놓여 있어 역시 이것이 실용적이구나 하면서 무슨 영공이고 아니고를 잊어버리는데 이런 사람은 중사가 도를 들음에 속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다그치면 나는 연마하고 좀 다그치지 않으면 나는 연마하지 않는다며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하사가 도를 들음에 크게 웃거니 웃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도다. 무슨 뜻인가? 그 하사가 수련이라고 듣자 하하 웃는데 정말로 입을 막고 웃습니다. 정말로 당신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당신들 이런 사람들은 다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익이 거기에 있는데 다투지도 싸우지도 않는다니 당신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재미가 없겠는가. 보라, 다른 사람은 무슨 돈이요 미녀요 하며 마음껏 향락을 노리는데 당신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불가사의하다. 당신들은 맞아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을 먹어도 대꾸하지 않는다니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당신을 비웃지 않는다면 그 돈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노자가 말한 것처럼 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인즉 큰 길에 다 널려 있어 손이 가는 대로 잡으면 성취되는 것이라 만약 그가 당신을 비웃지 않는다면 정말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정한, 이른바 자신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바보입니다. 방금 우리가 말한 사람이 입정하고 입정하지 못하며 사람의 사유, 상태, 사유 형식이라든가 또는 사람의 입정을 교란하는 상태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곧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입정하는 것을 교란하고 수련하는 것을 교란하는 데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상 업력입니다. 이 문제를 나는 이미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사상 업도 사람의 영공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더러운 말이 나온다든가 하며 어떤 사람은 아주 돌출되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의스가 똑똑하고 자신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런 업력을 우리가 당신을 도와 없애줄 것입니다. 당신 자신마저 따라서 내려간다면 당신은 수련인이 아닙니다. 수련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아닌가. 그런데 당신마저 따라서 욕하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또 무엇을 수련하겠으며 누가 또 당신을 상관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닙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우리는 수련계에서 늘 사람의 근기가 좋고 나쁘다는 이런 한마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의 근기인가? 사실 사람의 근기란 바로 사람의 덜하는 물질과 흑색 업력이라는 이런 물질 간의 비율이 많고 적음인 것으로 그것으로서 사람의 근기가 좋고 나쁨이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업력이 아주 큰 사람은 신체 주변에 흔히 아주 큰 업력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천목층차가 아주 낮게 열렸지만 그는 오히려 똑똑히 봅니다. 만약 당신의 층차가 낮은 데다 똑똑히 보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차한 것입니다. 층차가 아주 낮아도 오히려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발견하기를 지금의 사람은 온몸에 모두 병독이고 도처에 모두 병독입니다. 사실 그것은 곧 업력이며 그것이 이 공간에 반영된 것은 업력입니다. 업력이 많아지면 사람의 신체 주위에 업력장을 형성하게 되며 이 업력장, 이 업력은 우리 우주 특성과 상반되는 것으로 우주 특성을 위배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되어 이 사람은 오성이 좋지 못하게 되는데 흔히 근기가 좋지 못한 사람은 오성 역시 좋지 못합니다. 왜 좋지 못한가? 그가 좋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이렇게 많은 업력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믿을 만한 것은 속인 중에 현실적인 고만한 이익이라고 여깁니다. 게다가 업력이 그를 포위해 우주의 특성과 일종의 격리가 생기므로 그 자신으로 하여금 우주와 격리가 생기게 합니다. 그럼 그의 사상은 이 우주의 진리를 믿지 않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기공이요, 수련이요, 종교요, 심지어 사람들이 말하는 일부 기공 현상을 언급한다면 또 기타 환경 중에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부 현상을 말한다면 당신이 이런 일을 말하면 그는 아예 믿지 않습니다. 비단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속으로 당신을 비웃습니다. 당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 같구만. 그는 정말로 당신을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야말로 청성한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이야말로 가장 냉정하다고 여깁니다. 사실 그의 사상, 온 신체가 업력에 포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는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기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백색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의 신체 주위에 덜하는 아주 큰 장이 존재하는데 백색 물질입니다. 이런 더, 이런 백색 물질은 좋은 일을 해서 비로소 얻어온 것이고 고생을 겪고 대가를 치러서 비로소 얻어온 것이므로 그것은 우주 특성에 동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수련에 대해 말하면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상사가 돌을 들은 것처럼 그는 단번에 믿는데 당신이 이야기한 이런 일들을 나는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나도 그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특성과 소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근기가 좋은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근기가 좋고 나쁨은 바로 이렇게 조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흑색 물질은 정반대인 것으로 그것은 오히려 사람이 좋지 못한 일을 했고 나쁜 일을 해서 얻은 것입니다. 더는 자신이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보았다든가 또는 고생을 겪었다든가 또는 자신이 좋은 일을 해서 얻은 것으로 전혀 다른 두 가지 물질입니다. 이것이 많고 적음이 사람의 근기가 좋고 나쁜가 하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방금 내가 말했지만 근기는 한 사람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역시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 문제를 너무 절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근기가 아주 좋은 사람은 흔히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바로 내가 말한 공능태가 나오는 이런 사람처럼 그가 받은 교육과 접촉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주 냉정하고 물질적이며 절대적인 유물주의자라고 여깁니다. 절대적인 유물주의자라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절대적인 유물주의자는 틀린 것입니다. 그는 금생금세에 아직 접촉하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 그런 일을 다 믿지 않으며 이런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이런 사람이 근기가 꼭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든다면 북경에서 수련반을 열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두 번째 날에 천목을 열어주었는데 많은 사람은 얼핏 얼핏 많은 것을 보았고 또 많은 사람은 좀 똑똑히 보았는데 그는 바로 이 부류에 속했습니다. 비교적 똑똑히 보았습니다. 단번에 천목이 열려 똑똑히 볼 뿐만 아니라 직접 나의 법신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강의를 하면서 신체의 여러 부위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공능을 내보냈는데 내보낸 파룬이 어떤 모양이며 사람 몸에 닿아서는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신체를 조절해주며 매 사람의 몸 뒤에 몇 개의 법신이 있는지를 그는 다 보았습니다. 나중에 휴식할 때 강당 밖의 휴게실에서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일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애워싸고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어이구 당신 이 천목은 정말 잘 열렸구먼 이렇게 많이 보다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고 말하다가 나중에 한마디 말했는데 난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찌 되었는지 생각이 바뀌더니 그는 또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일부 근기가 좋지 못한 사람도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 점에서 또는 어느 한 문제에서 그로 하여금 오성이 좋게 변하게 하지만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집에서는 모두 종교를 믿는다든가 집 식구 중 어떤 사람이 근기가 괜찮아 연공한다든가 또는 기타 수련 방법으로 공능이 나온 것을 그도 보았다면 그것은 아마 그더러 믿게 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근기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백색 물질과 흑색 물질의 많고 적음은 어떻게 왔으며 전화 과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일부분은 자신이 대가를 치르고 고생을 겪을 때 그 흑색 물질이 백색 물질로 전화됩니다. 그럼 자신이 좋은 일을 하는 동시에 또 직접 백색 물질이 생길 수 있거나 혹은 누가 당신을 괴롭히거나 당신에게 번거로움을 조성할 때 그는 당신에게 백색 물질을 주게 됩니다. 이 흑색 물질은 바로 좋지 못한 일을 해서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서 좋은 일을 하자. 모두 어떤 좋은 일을 하면 될까?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덜을 쌓는가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나는 여태껏 이런 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쌓는다 해도 이미 늦은 것으로 그것은 멀고 오랜 연대를 거쳐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금생금세 요만한 것과 당신의 전반생에 쌓은 요만한 것 역시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은 많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상당히 멀고 오랜 시기를 거쳐 내려온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서 쌓겠다고 말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은 연공을 함에 무위를 말하는데 당신은 여기저기 가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꼭 그런 좋은 일을 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전에 베이징에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온 베이징성을 다 돌아도 당신은 좋은 일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리 많아서 당신이 만나겠는가? 사실 우리 연공인은 무위적인 상태를 주장합니다. 왜 무위를 주장하는가? 왜냐하면 사람이 유위적으로 뭘 하려고 생각하면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데 안 되느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당신 앞에 그 좋은 일이 왔을 때 그 김에 도와줬다면 도와준 것으로 이것은 무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또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물의 본질과 인연관계를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일을 잘못하기가 쉽습니다. 당신이 볼 때는 한 가지 좋은 일이지만 가서 한다면 아마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높은 층의 이치가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어떤 인연관계가 있는지를 당신은 보완하지 못함으로 잘못하기가 쉽습니다. 당신이 두 사람이 다투며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말리거나 상관을 하면 아마 당신은 한 가지 잘못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욕을 한마디 하는데 아마 이전에 그에게 한마디 빚졌던 것을 그 두 사람이 결산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당신이 가서 상관함으로써 그들 둘은 결산을 보지 못하고 다음번에 또 이 일로 부딪혀야 하는 것으로 당신은 오히려 잘못 상관한 것입니다. 즉 당신이 그것의 인연관계를 보완하지 못할 때 잘못된 일을 하기 쉽습니다. 그럼 이 속에 이런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누구도 좋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공인에게 수련인에게 설법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속인이며 속인은 덜을 쌓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지만 연공인은 덜을 지키고 무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해서 당신이 만약 그 살인 방어하는 것을 보고도 상관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신식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문제를 본다면 마땅히 상관해야 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자기 능력을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살인자가 칼을 들고 살인하는데 당신이 여성이라면 연약한 여자가 제지시키다가 칼에 찔릴지도 모르므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 상관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일에 부딪히면 가서 상관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 좔좔 흐르는데 상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도 당신이 가서 잠그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도 신식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일부러 인위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로부터 말하고 연공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장래에 많은 사람이 다 수련하는데 그가 수련에 올라가지 못하면 장래에 모두 속인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회에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는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장래에 이 사람 또는 사람마다 수련에 재고된 다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 모든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 할 때 그럼 당신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아 사람마다 좋게 지내며 당신이 날 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좋게 지낸다면 사회의 치안이나 사회 질서가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실질상 한 가지 신법 문제를 말했는 바, 즉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내심으로부터 자신을 개변시켜야 하는 문제를 말했습니다. 당신이 표면으로부터 불의를 보고 용감하게 나설 것을 제창하는 이것은 물론 좋은 일인데 제창하는 것이라든가 법률이 당신을 단속해 그렇게 한다든가 하는 이것은 필경 밖으로부터 당신을 단속하는 것으로 당신의 표면을 다스리지만 사람의 본질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의 본질이 변화가 발생해야만 진정으로 좋게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말한 것은 이런 한 가지 이치입니다. 사람의 근기 문제를 말하자면 이 속에는 한 사람의 오성 문제가 관련됩니다. 나는 방금 사람의 근기가 좋고 나쁨이 오성의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무엇이 깨달음인가? 우리는 이 깨달음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깨달음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총명한 것이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확실히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사 앞에서 혹은 부모 앞에서 또는 어떤 장소에서 남이 뭘 말하기만 하면 즉시 알아듣고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하는데 남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약으며 오성이 참 좋다고 하는데 현재 흔히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깨달음은 이런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깨달음이란 속인 중의 명사가 전혀 아니라 한마디 선어입니다. 수련 중에서 말하는 한마디 선어로서 속인이 말하는 그런 깨달음이 전혀 아닙니다. 나는 어떤 때 절의 그 화상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오성이 좋다거나 또는 약다고도 합니다. 당신이 돈을 좀 던지고 거기에서 부처 앞에 절을 하면 그는 이 구리종을 땡 하고 치며 부처님이 보호해 대지대해하고 총명하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그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뜻은 전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사람이 수련 과정 중에서 수련 자체에 대해 사부가 말한 법을 이해하는 능력과 수련 과정 중에서 자신이 부딪히는 각종 만한을 넘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인식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해 정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깨달음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그런 깨달음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그 이치가 위에 가서는 단번에 전부 다 거꾸로 됩니다. 당신이 좋다고 하나 그것은 나쁜 것이고 당신이 나쁘다고 하지만 그는 도리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오성에 대해 말해봅시다. 속인이 말하는 오성이 차한 사람은 사실 결코 무슨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성이 차으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어리석다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어리석은 것이야말로 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깨달음이 좋고 아주 교활한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마침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어리석은 바보에 대해 말해봅시다. 바보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 바보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누군가 이 바보를 보면 다가가서 그의 머리를 한번 툭 치며 야 이 바보야 하고 욕하고 또 누군가 다가가서 그의 엉덩이를 툭 걷어차고는 멍청한 놈 저리가 저리가 라고 합니다. 그 자신은 이 일생 중에 이익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자신에게 속하는 이익마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점유당한 것으로 누구나 다 그를 바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에게 알려주겠는데 그보다 더 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바보야 하고 당신이 그의 뺨을 때리는데 당신이 얼마만큼 세게 때렸다면 그에게 그만큼 큰 덜을 주기 마련이고 당신이 이 바보야 하면서 발로 찼을 때 당신이 얼마만큼 세게 찼다면 그만큼 큰 덜을 주어야 하며 그에게 욕을 한마디 해도 그에게 덜을 주어야 합니다. 그 현실적인 이익, 속인의 고만한 이익이 다 무엇입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100년이 다 지나가는데 사람의 생명이란 오히려 이 아득한 긴 노정 중에서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만한 현실 이익 중에서 그는 남에게 빼앗겼는데 당신이 얼마만큼 얻었다면 그에게 그만큼 큰 덜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욕하고 때리고 가져가라. 그는 하하 웃으면서 다 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그가 약은가 아니면 어리석은가를. 그의 사상은 다만 그의 육신의 이 대뇌가 그리 영활하지 않아 글을 쓰기 불편할 따름이지 그의 왼손은 오히려 어리석지 않습니다. 내가 발견하건대 어떤 바보, 일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머리가 영활하지 않은 사람의 그 머리는 잠겨져 있는 것으로 모두 내력이 있고 보통 사람이 아니며 모두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교활하게 변해 속인 중에서 자신을 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신에게 이런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런 바보가 된다면 또 어떻게 수련하겠습니까? 이래서 당신이 수련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수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얼떨떨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개인 이익에서 아주 담담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이 한 점으로도 남들은 당신이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또 당신이 어리석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은 직장일이나 기타 일에서 모두 잘하기 때문에 누가 당신을 어리석다고 하겠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동북에서 수련반을 열 때 이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대학 강사였습니다. 그도 후엔선이 수련했으며 후이스가 수련했습니다. 막 나왔을 때는 상당히 괜찮았으나 지금은 안 되며 역시 속인 중에서 망쳐버렸습니다. 후엔선은 수련되어 가고 그는 속인 중에서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직장에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마하는 것은 일종 기문 수련 방법이었는데 내 것이면 내가 가지고 내 것이 아니면 나는 다투지 않는다는 이런 한 가지 처세 관념을 가졌습니다. 실제상 그가 연마하는 공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합시다. 직장에서 집을 분배하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 모이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마땅히 집을 줘야 하고 저 사람은 자신에게 마땅히 집을 줘야 한다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모두 여건을 말해보라. 당신은 자신이 응당 집을 가져야 할 여건을 말해보고 그 사람은 자신이 응당 집을 가져야 할 여건을 말해보며 서로 왜 집이 필요한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집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람마다 일일이 줄 수 없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거기에서 여건을 내놓으라고 하니 모두들 될수록 여건을 내놓으며 여건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 사람만은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상사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봐도 이 집은 마땅히 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줘야겠다고 하자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면서 이 집을 그에게 줄 수 없다. 왜 그에게 주는가? 내가 집이 없다. 어떠어떠하다고 떠듭니다. 만약 일반 사람이라면 단번에 싸웠을 것입니다. 상사가 다 동의해서 나에게 준 집을 당신이 또 다툰다면 나의 집을 빼앗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싸움을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그럼 당신이 가지려면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기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 생활 중에서 이익이 아주 첨예할 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를 바보도 너무한 바보라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너무나 어리석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와 사이가 좋은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익, 현실 이익도 가지지 않는데 당신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겠다니. 이 말을 듣고도 대단히 화가 납니다. 지금의 사람이 무엇인데 가지지 않겠는가? 뭐든지 다 좋은데 그 땅 위에 뒹구는 돌을 줍는 사람이었고 이런 것을 가지려 하지 않는데 당신이 가지려는가? 그는 그럼 나는 그걸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가 정말로 그 돌을 줍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 가지 이치, 속인이 깨닫지 못하는 이치를 말했습니다. 무슨 이치인가? 우리 수련하는 사람은 이런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이런 것이 다 무엇인가? 내가 얻는 것이란 영원한 것이며 1100년, 억만년이 되도록 다 남길 수 있는 것이나 당신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집착심을 내려놓아야 하며 남과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가 가지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면 다투지 않는다는 것인데 속인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좀 더 높게 말해봅시다. 예를 들어 한마디 농담을 한다면 많은 영국인이 극락세계에 가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극락세계야말로 정말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극락세계는 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무도 금이요 땅도 금이요 집도 금이며 불채마저도 금이고 새마저도 금입니다. 거기에 가면 그야말로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면 돌 하나도 주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거기에 가면 돈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돌이라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말하지 않겠지만 희소한 것이 귀중하며 적은 물건이 신기하다는 이런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적음으로 비로소 값이 있고 진귀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지 수련 성취된 다음 그는 그 돌을 옮겨가겠다는 이 뜻이 아닙니다. 그는 속인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치를 말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한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든 개인 이익을 담담하게 봤다고 하든 반대로 우리는 또 이 야금에 대해 말해봅시다. 이 야금 사람은 안 됩니다. 속인이 말하는 그 야금이란 그 사람이 오성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나는 그가 오성이 차하고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야근 사람은 현실 이익을 아주 중하게 여기는데 게다가 이런 사람은 흔히 대인관계를 잘 처리하고 표면적인 일만 해서 상사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는 남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가 남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었기에 그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남이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을 것이 아닌가. 그럼 그는 남에게 덜을 돌려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 사람이 현실 이익을 많이 얻게 되고 그것을 더욱더 중하게 여김에 따라 흉금은 더욱더 좁아져 현실 이익을 무엇보다도 더 진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은 흔히 사심이 중하며 흉금도 좁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실을 중시한다고 여깁니다. 당신들 무슨 수련이고 아니고 하는가. 그는 듣기만 해도 가소롭다고 합니다. 무슨 기공이요. 어디 이런 일이 있는가.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당신을 비웃습니다. 그는 당신들 그것은 다 미신을 말하는 것으로 모두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나를 보라. 현실 이익을 챙기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재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모두 속인이니까. 이런 사람더러 덜을 지키고 집착심을 버리라고 하지만 그는 제도되기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이 복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더러 교환해 온 것이 아닙니까? 고만한 것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게 되며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그가 어리석지 않은가? 우리가 말하는 이 오성이 좋음이란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도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동시에 수련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에 대해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나에게 이런 쪽지를 쓰는데 스승님, 제가 연구하는데 왜 여기가 불편하고 저기가 불편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연공이 꿀을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연공하는 것이 요람 속에 누워있는 것이라고 여기는가? 어디 이런 일이 있는가? 연공은 바로 고생을 겪는 것이고 당신의 업을 갚는 것이라 당신은 마땅히 고통을 겪어야 하고 마땅히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엉덩이를 툭툭 털면 끝인가? 내가 예를 든다면 이 사람이 출국하려고 하는데 그가 가려는 그 나라의 생활 조건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당신이 거기에 가려고 하지만 남에게 빚을 잔뜩 지고 갚지 못했는데 그가 당신대로 가게 하겠는가? 당신은 갚아야 하지 않는가? 당신이 진 빚을 모두 갚아야 하며 빚졌다면 꼭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이건 역시 이치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편리한 문을 열어 당신으로 하여금 법을 듣게 하고 또 당신의 수련을 도와 일부분 업을 없애주지만 이 업력 자체에 대해 당신은 그래도 일부분을 갚아야 합니다. 당신이 갚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업을 갚는 동시에 당신은 고생도 겪을 수 있고 자신도 재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는가 깨닫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은 사회에서 여러 방면에서 괴로움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이런 어려움이 부딪히고 내일은 저런 어려움에 부딪혀 어떤 때 집에 가도 압력이 크며 부부간에도 마치 서로 틀어지는 것 같고 밖에서는 상사라든가 심지어 사회에서도 모두 압력이 있습니다. 오직 당신이 그것을 담담히 보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 난이 지나간 다음 당신이 되돌아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작용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 일부 연세가 많은 분들, 퇴직을 했든 또는 지금 연세가 비교적 많지만 아직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든 당신의 전반생을 돌이켜보십시오. 당신에게 단 3일이라도 좋은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당신이 속인의 어느 계층에 있든지 막론하고 당신에게는 3일이라도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속이 탈 일이 끝없으며 끝없는 번뇌가 증가되어 당신은 3일이라도 좋은 날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속인 사회 중에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순, 이런 일들을 모두 중하게 여긴다면 당신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없으며 당신이 아주 중하게 여긴다면 오늘날까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되돌아볼 때 그 당시에 그 일을 어떻게 해도 넘기지 못할 것 같았지만 지금 되돌아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지나온 것이 아닙니까? 만약 이 난이 왔을 때 당신이 그 난을 아주 크게 본다면 당신은 실질상 아주 낮게 내려가게 되며 당신이 정말로 그것을 볼 때 마치 대단에 넘기지 못할 것 같지만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은 자신이 아주 높고 크고 그 나는 오히려 아주 작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한 걸음에 넘어갈 수 있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중국 사람에게는 한 걸음만 물러서면 가없이 넓은 세상이라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모순이 발생해 쇠뿔을 파고들 때 틀림없이 무슨 좋은 결말,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당신이 물러서서 그와 견식을 같이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이 또 다른 광경임을 발견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러합니다. 즉 당신의 수련 과정 중에서 당신은 이러한 번거로운 일에 부딪힐 것이지만 당신은 반드시 자신을 연공인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대해야만 비로소 넘길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난도 없다면 이런 사람은 위험하다고 나는 말하며 아마 당신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말하는 수련 과정 중에 깨달음에 속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하게 말하는 이 깨달음은 근본적인 깨달음입니다. 즉 사람이 수련하는 과정 중에서 수련의 시작으로부터 죽어 수련이 끝날 때까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가야 할 이 길의 끝까지 수련 이 길의 끝까지 단번에 왔으며 그의 수련의 전 과정을 단번에 다 걸어 순식간에 단번에 터져 열리며 단번에 개공하고 개호하는 이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곧 이렇듯 단번에 터져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단번에 터져 열리면 그는 그가 있는 칭차의 우주의 진상을 보게 되고 신통도 모두 터져나오게 되며 그의 신체의 변화 형식이라든가 잠겨있는 모든 열쇠가 전부 터져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 일보에 도달했을 때 이 사람은 신통이 크게 나오는데 그가 아직도 속인이란 말인가. 도가에서는 진인이라 하고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그를 부처 수련을 했기에 원만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그 부처 역시 수련을 한 사람이 아닌가. 물론 내가 방금 말한 이것은 도노에 속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점오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것은 실질적인 깨달음입니다. 점오, 무엇이 점오인가? 바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수련할 때 당신의 천목은 똑똑히 보지 못하는 데로부터 똑똑히 보게 되며 공능은 작은 데로부터 커지며 점차적으로 마땅히 나와야 할 것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천목도 점차적으로 제고되고 점차적으로 제고되어 마지막에 당신의 전반 수련 과정을 천천히 다 걸어 극히 높은 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도 전부 다 보게 되며 공능도 전부 열리게 됩니다. 당신은 천천히 걸어온 것으로 그렇게 단번에 팍 하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점오해온 것으로 전반 수련 과정 중에서 꽤 높은 층차에 있어야 하고 낮은 단계에서는 안 되며 당신은 보지 못합니다. 이 높은 층차에서 보면 어떻게 수련해 왔으며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당신은 전부 다 보아낼 수 있는데 당신은 명명백백하게 수련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점오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 중에서 그 선종에서는 또 도노와 점오를 말합니다. 내가 말했지만 선종은 쇠뿔을 파고드는 것으로 그는 이런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 도노란 단번에 깨달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어떻게 논쟁을 하든지 실질상 그것은 이치상에서 한 가지 문제에서 천천히 인식하는가 단번에 인식하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단번에 인식하든지 아니면 천천히 인식하든지 내가 말한다면 모두 맞으며 무슨 논쟁할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논쟁했는데 다 맞습니다. 왜 다 맞는 것인가? 바로 이 이치를 당신이 점차적으로 인식했다 해도 그건 역시 틀리지 않습니다. 깨달음에는 선후가 없는지라 당신이 단번에 깨달았다면 더욱 좋은데 그것은 당신이 오성이 높고 근기가 좋기 때문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오성이 좋지 않다면 천천히 가서 깨달아야 하는 것으로 모두 맞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치상의 깨달음에 불과한데 그렇듯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란 근본적인 깨달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도노, 점오는 근본적인 깨달음입니다. 그가 말하는 도노, 점오는 단지 이치상에서 이 한 가지 문제를 나는 단번에 알았다거나 이 한 가지 문제를 나는 천천히 알았다라 하는 것인데 그는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는 깨달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며칠 동안의 강의 중에서 또 기타 일부 명사의 표현 방식에 관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대근기 지인인데 이 대근기 지인은 사회에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공법은 요구하는 것이 아주 높아 얼마나 많은 해, 몇십 년 만에 비로소 속인 사회에 이런 사람이 한 명 나타날 수 있으며 더욱 높이 요구한다면 몇백 년 만에 비로소 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더욱 높이 요구한다면 무척 긴 역사 시기에 비로소 나의 이 한 분의 것을 계승할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한 이 대근기 지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찾기가 아주 어려우며 그의 감당 능력이라든가 인내력을 다른 사람은 해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려면 미쳐버리게 될 것이며 정신은 망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대근기 지인은 몇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는 당연히 대덕지사여야 하며 그의 덕은 아주 많아서 포괄할 수 있는 면적도 대단히 큰 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고생 중에 고생을 겪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고생 중에 고생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인가? 말하기는 쉽고 듣기에는 쉽지만 해내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신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보십시오. 지금 법을 듣고 있는데 나의 이 장에서 당신의 심태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속인 사회 중에서의 심태는 꼭 이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모순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감당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또 다른 모순이 오게 될 때 당신은 감당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럼 또 다른 모순이 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는 고생 중에 고생을 겪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찾기란 아주 어려우며 또 해내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나는 이전에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즉 말해서 사람은 그 자신이 고생 중에 있으므로 더 고생을 겪는다면 감당해내기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그날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지금의 이 형식에 따라 직장의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아 봉급을 지급하기가 아주 곤란하기에 직장에서 새롭게 구조조정을 해서 어떤 사람은 아마 해고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철밥통인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되다니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물론 당신 한 사람이 아니지만 밥그릇을 잃어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집에 와보니 노인이 병이 나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지. 병원에 도착하니 직장이 없어 어디 가서 수표를 끊어오겠는가. 돈이 없으니 입원도 할 수 없고 돈을 빌려야 하므로 조급하고 안달이 났습니다. 겨우 노인을 입원시켜놓고 집에 돌아와 보니 학교 선생님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이가 남을 때려 다치게 했으니 가보라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예를 들 뿐입니다. 농담을 하는 것으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가까스로 이 일들을 다 처리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숨을 좀 돌립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거기에 앉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당신의 배우자가 밖에서 외도를 했다고 남이 알려주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지 않겠다. 끈을 찾아 목을 매버리자. 목숨을 끊으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은 바로 고생 중에 있는 것으로 고생을 겪습니다. 수련은 고생을 겪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수련하기가 쉽다는데 몇십 년이면 수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바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 종교에서도 사람은 고생 중에 있다고 말하는데 왜 사람이 고생 중에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렇게 온 것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므로 누구도 고생스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는데 당신에게 이 신체, 이 물질적 신체가 있음으로 해서 당신은 목말라도 안 되고 배고파도 안 되며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며 힘들어도 안 되는 것으로 어쨌든 당신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건 아직 사람의 이 집착심, 이 정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번거로운 일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자연재해와 병업이라든가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사람이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 다들 모두 이렇게 왔기에 또 고생스러운 줄을 모릅니다. 사실 지난번에 나는 한 편의 보도를 보았는데 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탕산 지진 때 한 차례 사회조사를 했습니다. 발견한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은 지진 후에 구조되었는데 사망 후에 구해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망 상태에서 어떤 감각들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뜻밖에도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죽는 그 일순간에 어떤 두려운 감각이 없으며 반대로 일종 해탈되는 흥분감이 있었고 신체가 단번에 둥둥 떠올라 무게가 없이 편안했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아주 미묘한 감을 느꼈으며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신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곳에 가고 또 다른 생명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감각을 말하는데 즉 사람은 이 신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당신의 이런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 신체가 없다면 당신은 역시 모릅니다. 물론 속인에게 미혹되지도 않으며 당신은 또 다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하는 일순간에 자신의 왼손이 단번에 나오게 되는 그 일순간에 자신이 일생 중에서 한 좋은 일과 나쁜 일 무슨 일이든지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며 마치 한 가지 일처럼 아주 똑똑하게 눈앞에 나타납니다. 단번에 해탈되어 대뇌의 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모두 똑똑하게 눈앞에 나타납니다. 나는 방금 고생 중에 고생을 겪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또한 대인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참음을 말하는데 무엇이 대인지심인가? 물론 우리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이 수련반에서 한 연공인으로서 우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을 먹어도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음을 속인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들을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을 먹어도 대꾸하지 않는다는데 당신들은 다 어찌된 영문인가? 모두 아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속이는 곧 속이는 것입니다. 이 이치가 위에서는 모두 반대로 됩니다. 저쪽에서는 당신이 오히려 약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속인 사회에서 교양이 있고 함양이 있는 사람으로 말해도 일반 사람과 견식을 같이 하지 않는데 당신이 나를 욕해도 응대하지 않고 높은 자태를 취합니다. 남들은 이렇다 해서 그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봐라, 이 사람의 자태가 얼마나 높은가, 이 사람의 도량이 얼마나 큰가 하면서 또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그 참음이란 이 사람이 무슨 아큐정신이고 또는 두려워하는 심리이며 혹은 나약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나약한 것이 아니며 정반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체현한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렇게 강인한 의지가 없다면 당신은 도무지 참아내지 못합니다. 피부는 모욕을 당하면 검을 뽑아들고 싸우는데 당신이 나를 욕하면 나도 당신을 욕하고 당신이 나를 때리면 나도 당신을 때리겠다. 그러면 역시 속인입니다. 피부의 용기라. 이런 사람이 또 무슨 수련을 하겠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전고가 있습니다. 이런 옛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신은 한실 유방의 대장군이었으며 유방의 기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인물은 아주 대단하며 아주 유명했습니다. 한신은 왜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한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소년 시절 무예를 연마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예를 연마하는 사람은 늘 보검을 차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는데 한 사람이 손을 허리에 걸치고서 그가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내가 보검을 차고서 뭘 하겠다는 거냐? 내가 보검을 찼다고 감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내가 감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내 머리를 베어봐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한신이 보니 이건 뭔가? 내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서는 뭘 하겠는가? 그때라고 사람의 머리를 함부로 벨 수 있는 것인가? 역시 관청에 가서 목숨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한신은 그의 머리를 베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신이 자신을 감히 죽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날 감히 죽이지 못한다면 너는 내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지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신은 정말로 그의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인 그가 이렇게 큰 모욕을 참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한신은 치욕을 참으며 중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었으며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크게 참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장래에 비로소 큰 그릇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속인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속인을 초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나아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거리를 걷다가 누가 당신더러 그의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나가라고 하는 일에 부딪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모순에서 악위다툼을 하는 가운데 반영되는 그 마음에 이끌려 움직이지 않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이런 일만 못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못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덜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덜을 지키고 덜을 잃지 않는다는 이런 이치입니다. 물론 또 오성이 좋아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근기가 좋으므로 그는 오성이 좋게 마련입니다. 이런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비로소 대근기의 사람입니다. 시간 관계로 우리는 오늘 곧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이 법을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이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누어서 말한다면 또 말할 수 있으며 내가 여기에 앉아서 1년을 말한다 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으로의 수련에 좋은 점이 없습니다. 많은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문제는 나 역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체적인 문제마저 다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깨달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이 수련하는 기회와 환경마저 없으며 조건마저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 법에 따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가늠하도록 하십시오. 우린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은 모두 말했습니다. 또 기타 학습반에서 내가 말한 녹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10회 강의 시간에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말했는데 이 수련반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책임졌는가 책임지지 않았는가는 여러분이 자연히 공론이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는 나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수련반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내가 여기 건데 대단히 좋았는데 시작이 있고 끝도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것을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천리를 마다하고 외지로부터 왔으며 3천여 명이나 되는데 가장 먼 곳은 헤이룽장, 신장이라. 4, 5천 킬로, 8천여리나 되는 곳에서 왔습니다. 길이 너무 멀어 여러분은 아주 많은 고생을 겪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비용이 모자라서 라면을 먹고 과자를 먹으며 어떠한 경우도 다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바로 이 법을 배우고 이 법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법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10회 강의 중에서 우리는 되도록 여러분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되도록 여러분에게 편리를 제공했으며 여러분에게 되도록 더 많이 말하고 분명하게 말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수련의 근거가 될 법이 있도록 했습니다. 즉 이 10회 강의 중에서 여러분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고층 차로 이끌든지 여러분에게 신체를 정화시켜주든지 간에 목적은 여러분이 앞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회 강의가 끝난 후에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수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당신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겠는데 기왕 여기에 이미 앉아있게 된 것인 만큼 여러분은 모두 연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당신이 돌아가 한번 공을 들여 어떠한가를 보는 것도 무방합니다. 견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제해 수련해 나가십시오. 대가를 얼마만큼 치르면 그만큼 얻기 마련인데 틀림없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으며 많은 수련생은 자신이 수련한 많은 실제 체득이 있으므로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경험과 각종 교훈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한마디 하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서 헛되게 이 8일간, 10일간 혹은 더욱 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대법이라 사람이 진정으로 뭘 좀 얻기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 얻은 다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장래의 후회에도 늦습니다. 중국 사람에게는 이런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면 그 주막이 다시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아마 다 느꼈을 것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기공사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진정하게 고층차로 사람을 이끌며 이렇게 더욱 높은 층차에서 법을 말하는 것은 오로지 나 한 사람뿐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내가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전 세계에서 그건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하든지 막론하고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한 역사 시기, 인심이 아주 복잡한 이런 환경 중에서 정법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진정으로 재고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설사 수련하지 않을지라도 이 학습반에서 나간 다음 당신 역시 좋은 사람이 될 것이며 또 이러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많은 수련생은 나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의 강의를 몇 회 들은 다음 저 자신의 세계관마저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러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큰 조류, 거센 흐름 속에서 잘못된 것을 정확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며 악한 것을 착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모두 관념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 거센 흐름 속에서 이렇듯 집착스럽게 추구할 때 나는 단번에 그것과 사람들의 관념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 많은 신수련생은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그도 좋다는 것은 알지만 단번에 이해하고 똑똑히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마하며 듣는 것을 강화해야만 비로소 점차적으로 이해하고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 여러분에게 희망하건대 이 강의를 다 들은 다음 이러한 데만 그치지 말고 돌아가서 책을 많이 보고 녹음을 많이 듣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끊임없이 재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 선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앞으로의 수련 과정 중에서 만약 당신이 아주 참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만약 당신이 안 되겠다고 느껴질 때, 당신은 나의 이 한마디 말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말인가? 바로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고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대법 수련 중에서 원만을 이루고 공을 성취하기를 희망합니다.